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8장. 사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있었다. 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반을 묻고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믿는 이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사방으로 흩어진 믿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어떤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선포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채 하고 있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시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몬이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두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그곳에 있는 믿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의 돈이 당신과 함께 망하기를 바라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당신이 이 일에서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니 당신의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어쩌면 주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을 용서하실지도 모를 일이오. 내가 보니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며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두 분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두 분이 말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이 길은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광야길이었다. 빌립은 서둘러 떠나 길을 가다가 어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내시로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모시는 높은 관리였다. 그 사람은 여왕의 돈을 모두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가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였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빌립에게 마차로 올라와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으며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하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그의 생애가 끝이 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빌립은 성경의 이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빌립과 그 내시는 같이 물에 들어갔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셨으므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쁨에 넘쳐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모든 마을에 들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There's a lighthouse on the hillside that overlooks life's sea. When I'm tossed about, it sends out a light so that I might see.
And the light that shines in darkness now has safely lit us hom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my ship would be no mor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Everybody that lives about us said, tear that lighthouse down, for the big ships don't sail this way anymore. There's no use of it standing round. And then my mind goes back to that stormy night when just in time I saw the light. Yes, the
light from that old lighthouse that stands up there on the hill.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tell me, where would this ship be?
출애굽기 제21장. 너희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무음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는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손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게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임자일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으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조금 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바로 그때 달기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났던 마귀는 이 마지막 밤에 더 강하게 주님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가장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 마지막 밤에 있어야 했고 그러한 고독과 고통과 슬픔에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이끄셨던 제자들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육신으로서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과 어둠의 공포를 홀로 맞으며 아버지의 원대로 라며 철저하게 맡기시는 주님의 자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스가랴서를 인용하시면서 고난으로 나아가실 사실을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이러한 찹찹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은 그러한 육신적 과신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슬픈 마지막을 예언하시지만 여기에도 소망이 약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여태껏 짧지 않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온 그들에게 조금은 서운한 말씀을 주시고 계심이 제자들에게나 베드로에게 조금은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언 속에는 예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과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들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신앙은 주님께서 나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될 정도의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고 나 자신이 주님을 버리거나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은 후에 더욱 겸손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배신한 사람을 절대로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역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육신적인 용기와 그것의 부질없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이 당시로서는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은 신뢰할 것이 못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이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 고백의 문제점은 역시 나, 내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넣는 것 자체가 죄악의 품성입니다. 특히 여기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언어의 특성상 완전히 부인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혈기와 성격으로 움직이는 베드로 사도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야 박해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만용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큰소리치는 자는 반드시 실족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어떤 극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언제나 큰소리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대상이 대부분 하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9절 중간에 보면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71절 중간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어디서나 앞서고 나서기 좋아하고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는 당시에 권력자들 앞이나 군인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가장 미약한 여자 하녀들 앞에였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하거나 세상을 기준한다면 용기를 잃게 되고 나약해짐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베드로는 불을 쬐는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마가복음 14장 67절 같은 예를 봅니다. 베드로는 어색하게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지만 마음은 시베리아와 같아 그의 입으로 내뱉는 말들도 차갑고 냉정한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따스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출 때 비로소 따스함과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역사를 부인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의 독특성을 보는데 22장 56절에서 62절에 이 여자여 내가 죄를 알지 못하노라 57절 그랬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58절에 그랬고요.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결국 세 가지 형태의 부정을 보여주는데 죄를 알지 못하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자리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없는 무의미와 무가치의 시간과 공간이 있을 뿐인 겁니다. 주님과 다시 얼굴을 대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음을 75절에 보죠. 주님과 멀어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얼굴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여 처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실수했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음을 34절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오늘도 동틈을 알리는 베드로를 회개케 했던 닭소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일깨우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동일한 소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판 유다에게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의 행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판 가련 유다는 결국 어두움으로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비극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의 자리를 다시 찾아 돌아온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버려지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버려지는 이유는 오로지 회개치 못하는 어두운 마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버림을 예언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부활을 또한 약속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두 언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을 신약이 대체한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통해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둘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실 것, 넷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수백 년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맺어질 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칙들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에는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과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의 기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존속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법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맺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서 그것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옛 언약은 몇 가지 이유를 성취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이 옛 언약은 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즉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넷째로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맺을 동안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을 든다면 첫 언약이 유대 민족과만 맺어진 것인데 비해 새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우주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상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새 언약은 어떤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언약은 맺어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문자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 로마서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멸시한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새 언약에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이전에 올바르지 못한 심리적 상태 또한 금한 것입니다. 즉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 그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만 새 언약은 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즉 옛 언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죄사함 받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렇듯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었지만 영원히 용서받는 길은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었으며 그 율법은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옛 언약이며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포함하여 옛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사람들처럼 동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도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그 강도가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옛 언약이 아직 유효한 때인 그가 죽기 전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한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므로 그리스도 죽음 후에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마련된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